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가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운 것 그러면 총, 칼, 힘센 것, 또 돈 뭐 이런 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면 무서운 게 아니고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칼 잡은 게 무섭고, 또 무식한 사람이 힘센 게 무섭고, 또 못 배운 사람이 돈 많은 게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이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무서운 겁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요. 똑똑한 사람들의 무서운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로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서운 것이에요. 욕망을 위한 모든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참 무섭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현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무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죠. 결론적으로 뭐가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 욕심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결정도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사고하지 않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소신껏 결정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소신껏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신껏 사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자의적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정말로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어떤 게 무섭냐. 첫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이렇게 잘 되고 또 높아지고 또 자기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력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본능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정당당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 뭘로 나타나면 물리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칼로, 힘으로, 돈으로 나타난 거예요. 진리, 거룩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그것이 힘으로 오해가 됐어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썼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면 되게 해라. 물론 안 되면 되게 하면 좋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력이었어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해서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의였어요. 힘이었어요. 그게 강자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구태타는 잘못이 없어요. 혁명이에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법도 피해갈 수 있는 거였어요. 전쟁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정복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이게 세상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법, 질서 이런 거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 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욕망을 정당화시켰고 합리화시켰습니다. 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선언하신 말씀과 삶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런 물리적 강자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파괴를 낳고 갈등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늘 이게 다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그 자신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이게 절제되지 않는 게 무서워요. 하나는 존재하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무서운 거였다면 그것이 그래도 다스려지면 괜찮은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말 무섭게 나타나죠. 내재되어 있는 욕망 자체도 무서운 것인데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일까?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장갑차 뭐 이런 탱크 이런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자동차가 제일 무서운 자동차 같아요. 쓰지 않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거예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가 밖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무섭죠. 부닥쳐야지 쓰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의 통제가 안 되고 언어의 통제가 안 되고 행동이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이거 무서운 마음이고요. 절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늘 다스려져야 하고요. 마음이 다스려져야 행동이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져야 모든 게 다스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선함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고 보편적 선을 추구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 보편적 이성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보편적 이성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나타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는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니죠.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의사가 들고 있느냐, 이게 강도가 들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력배들이 힘이 센 것과 이 경찰이 힘이 센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범죄 집단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 정보 마찬가지죠. 과학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못된 인간들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특별히 한민족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 있는데 왜 교회가 그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나. 오늘 교독문도 3.1절 교독문이에요. 성 찬송가 뒤에 보시면 그 교독문은 3.1절 기념주일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교독문을 읽는다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독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들은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일본은요 총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지식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주 앞서 나갔어요. 그 당시 일본은 굉장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수탈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대동아 공영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내세워서 아시아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그런 당했던 때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조선 땅에 참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한국 교회를 앞장서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그 무력 앞에 오히려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8%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항일운동에 앞장서게 됐냐면 우리는 천황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일본의 천황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미쳤던 일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1884년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약 1919년 30년까지 있었던 우리 기독교 운동들은 굉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그 반상의 차별을 없앴고요.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을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여자들이 신학문을 배우게 되고 역사와 세상에 눈을 뜨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3.1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기독교 사상은 그런 일제 식민지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여전도 조직이 동원이 됐고요. 기독교 학생들이 동원이 됐고요. 교회 신자들이 동원이 돼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민족대표 33인, 또 서명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다 하면 48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23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05년부터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강제로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제가 식민지를 꾀하고 결국은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되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진리를 심고 여성들을 계몽시키고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심어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일본의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지배했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사상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래 종교라고 해서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점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볼 때 제일 위험한 것이 기독교였어요.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공산권에서 제일 무섭고 위협스러운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와 사상은 그런 잘못된 사상에 그냥 단순하게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배고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관리 대상이 되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교족부들을 없애는 그리고 종교 출판물을 검열하는 일들을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그 좀 자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민족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참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3월 한 달 동안 만세운동이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848건이 일어납니다. 3월 1일 하루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에서 3월 달 내내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60만 명이 만세운동에 동원됐다 그러고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약 9천 명 정도 됩니다. 9천 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22.4%였어요. 여러분, 아까 기독교인이 그 당시 인구의 몇 프로라고 그랬죠? 1.8%였습니다. 1.8% 가운데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22%였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의 8회 어떤 총회 회의록을 자료를 보면 3.1운동에 의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감옥에 갔다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3,800명, 그 회의록에 있는 그 내용은 3,800명이 감옥에 가고 이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34명, 또 관계자들이 202명, 남자 신도들이 2,125명, 여자 신도들이 531명, 또 사망된 자들이 41명, 파괴된 교회당이 12개. 여러분,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얼마 안 됐어요.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면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 많은 파괴들이 있어요. 교족부 다 불태워버렸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일본은 더 많은 폭력적 방법으로 교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자금을 모아서 해외에서 일하는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에 나가서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온 세상에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일제의 폭력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이었죠. 16살 어린 소녀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어린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유관순은 이화학당 출신입니다. 그 당시 배재, 이화, 정신 이런 기독교 학생들, 특별히 여성 학생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함께 동원해서 아름다운 조국의 해방을,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만세운동을 했었습니다.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대국 애국 부인회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죠. 기독교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그 일제 탄압시대에 있어서는 한국 기독교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많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이 소수의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3.1절을 앞두고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를 막연하게 살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믿음을 지켜냈고 교회를 지켜냈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교회가 있고 오늘의 우리 이민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만세운동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기독교 운동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해야 될 희생과 헌신과 순교자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은혜 아래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총칼 힘 앞에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어요. 정말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분들입니다. 은혜 없이 강한 세상 가운데, 은혜 없이 강함을 추구하는 시대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은혜 아래 강한 세상인가? 은혜 없는 강한 세상인가? 또다시 지금은 마찬가지로 은혜 없이 강한 세상으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은혜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향하여서 추구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린 세상 강자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은혜 아래 강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은 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없는 강자와 은혜 받은 강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는 강자들은 일단 물리적이에요. 목소리가 크든지 어떤 뭐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물질적인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 어느 세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강자들은 그러지 않죠. 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없이 자기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와 강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은혜 없이 강했다, 이거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은혜만 있고 강하지 않다, 그것도 참 유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강하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강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자가 되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은혜 안에 실력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실력이 은혜를 따라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린 약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유약하지 않게 됩니다. 연약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강자가 돼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나타내게 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희생도 어려움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당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당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강자가 되고 강자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향기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강정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화려하고 크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안수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고요. 우리 서리집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세례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 아래 강한 사람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은혜 아래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아래 강하고 은혜 아래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